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는 4일 친러시아 반군과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친러 반군과 싸우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미국이 무기를 공급해야 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한편 장이블 르드리앙 프랑스 국방장관은 이날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프랑스는 현 단계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의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3일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을 것이며 우크라이나 사태를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타이완 구조대가 크레인을 이용해 하천에 추락한 여객기 동체를 인양했습니다. 앞서 타이페이에서는 4일 승객과 승무원 58명을 태운 트랜스아시아 항공 소속 ATR-72 여객기가 아파트 높이의 교량에 날개를 부딪힌 뒤 하천에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적어도 25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사고 여객기는 진먼섬으로 가기 위해 타이페이의 숭산공항을 이륙한 직후 곧바로 추락했습니다. 구조당국은 사고 직후 물에 잠긴 여객기 안에서 어린이 1명을 포함해 15명을 구조했습니다. 탑승자 가운데 31명은 중국인 관광객들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현재 상당수가 실종 상태여서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오는 5일부터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인민은행의 이번 인하로 지급준비율은 20%에서 19.5%로 낮아졌습니다. 인민은행은 또 소기업과 농업 부문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기업 대출 비용이 높은 도시지역 상업은행과 농촌지역 상업은행에는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추가로 인하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지급준비율을 내리면 금융기관은 그만큼 대출 여력이 많아져 시장에 자금을 지원하는 효과가 납니다. 지난해 중국 경제는 7.4% 성장세를 보여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6자회담 수석 대표가 4일 오후 베이징에서 만나 북한 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한국의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이날 베이징을 방문해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양자회담을 갖고 6자회담 재개 방안과 북한의 도발 방지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회담과 만찬을 포함해 심도 있고 생산적인 협의를 했다고 중국 주중 한국대사관 측이 전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은 지난해 10월 31일 이후 3개월 만입니다. 앞서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 중국에서 우다웨이 대표와 만나 북한 문제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3개국에서 에볼라 발병 건수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4일 지난 한 주간 124명이 에볼라에 감염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환자 가운데 80명이 시에라리온에서 감염됐고 기니에서는 39명, 라이베리아에서는 5명이 감염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우기가 시작하기 전에 에볼라 발병을 종식시켜야 할 급박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는 우기가 시작되면 외진 곳에 대한 접근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에볼라 발병 이후 서아프리카 3개국에서 총 22,500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9천여 명이 숨졌습니다. 그리스 좌파 정부를 이끌고 있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신임 총리는 구제금융 조건을 완화하도록 국제채권단을 설득할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상임위원장 등 유럽 주요 지도자들을 만나 그리스 경제 부양을 위한 4개년 경제 개혁안에 지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그러면서 자신은 유럽연합의 경제 규범을 존중하지만 3천억 달러의 구제 자금 대가로 채권단이 요구하는 긴축 정책은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그리스가 지고 있는 막대한 채무의 탕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 이전입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라디오로 여는 세상 문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의 장량입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추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벌써부터 민족 대이동을 시작했는데요. 이 사진을 보니까 그야말로 주요 도시의 역들 풍경이 발 디딜 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고향에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하루 평균 7천만 명이 각종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고향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중국은 이 춘절 기간을 위해서 특별 운송 기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화물을 운송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실어 나른다는 얘기인데요. 이 춘윈이라고 해서 4일부터 3월 16일까지 특별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 춘윈 기간에 이동하는 인구의 수만 28억이 넘는다고 하니까 그럴만한데요. 자가용, 열차, 비행기, 배를 이용하는데 중국 당국이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여객용 열차 85만 대, 항공기 1만 200여 대를 추가로 투입시킨다고 하네요. 게다가 올해는 춘제가 19일로 늦춰져서 3월 초에 열리는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시기와 겹친다는데요. 가족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귀경길이 역대 최대로 혼잡할 거란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민족 대이동, 바로 세계 인구의 19%가 이동을 한다는 말이네요. 자, 라디오라는 세상 출발해볼까요? 먼저 한국의 임오전부를 소개해드리는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오늘은 이 한국철도공사 코레일과 서해안 지역 7개 시군이 참여해서 야심차게 준비해온 이 서해 금빛열차 개통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입니다.
해안선을 따라 쭉 떠나는 기차여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해안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서해안에도 숨겨진 보석여행지가 많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운행하는 관광열차 서해 금빛열차가 지난달 29일 오전 개통식을 열고 이달 5일부터 본격적으로 운행하는데요. 서해 금빛열차는 서울 용산역을 출발해서 장항선을 따라 아산과 예산, 홍성과 보령, 서천, 군산, 그리고 익산 등 서해 7개 지역의 관광지를 찾아 떠나는 열차로 세계 최초로 온돌 마루실과 조교 카페 등을 갖추고 있어서 열차를 타는 새로운 재미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운행이 시작되면 3호차 카페실 이벤트 공간에서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신인 희극인들의 공연이 펼쳐지고 매주 금요일에는 국립생태원에서 제공하는 생태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또 영상 방송 시스템을 통해 모든 행사의 모습이 객실로 실시간 중계되고 희극인들의 열차 내 순회 공연도 펼쳐져 여행의 즐거움을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열차는 한 칸 전체가 온돌 마루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따뜻한 온돌에서 오손도손 둘러앉아 담소를 나눌 수도 있고 편안하게 다리를 뻗고 누워갈 수도 있습니다. 또 조교 카페라고 해서 차 한 잔과 함께 달리는 열차 안에서 차창밖 풍경을 보며 여유롭게 조교를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코레일 최연혜 사장에게 들어보시죠.
그동안 5대 관광 발전을 추진하여 왔는데 서해 금빛 열차는 마지막 5대 관광 열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 축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 최초의 온돌 마루 열차, 또 카페형 열차, 또 열차 안에서 조교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객실을 마련해서 그 기차 여행 자체가 힐링과 그 낭만을 즐기는 그러한 열차로 만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운행하기 전 서해안 지역과 관련된 추억 그리고 서해 금빛 열차를 꼭 타보고 싶은 사연을 주제로 그동안 공모를 받았는데요. 당선된 사람들이 시승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친구와 함께 또 가족과 함께 참여한 시승단 역시도 서해안 지역으로 떠나는 열차 여행에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로 온돌방도 있고 뭐 조격도 있고 또 카페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너무 좋아요. 네, 앞으로 서해안 시대니까 서해안의 급빛 열차 넘버원 최고로 잤을 겁니다.
아, 우리가 처음 당첨이 됐고 또 이거 탄다는 게 개통식에도 참석하고 구경해 하면서 이제 어느 역에 제일 가고 싶다는 것은 홍성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거쳐서 가게 되니까는 기차 안에서 이제 저녁에 늦게 오잖아요. 이제 노을 지는 거 볼 수 있겠죠? 너무 그게 아름다울 것 같아요.
아, 저는 올라왔어요. 지방에서. 지역에 요즘에 아주 모든 게 안 된다고들 아우성인데 이런 걸로 인해서 관광 효과가 좀 있고 경기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네요. 서해안 쪽에는 일몰이 석양이 참 아름다워요. 쭉 가면서 고령의 무창포 같은 데는 석양이 참 멋있어요. 그거 보러 많은 분들이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일 목요일부터 서해 금빈 열차는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갑니다. 서해안을 하나로 묶는 서해 금빈 열차로 인해서 서해안 지역 관광에 새로운 관심을 일으키지 않을까 관련 지자체나 여행업계에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금빈 열차와 연계해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여행사 박상일 이사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가 이거를 협력 여행사로서 대천 쪽을 저희가 운행을 예정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그 강원도나 호남선 쪽은 지금 계속 그 열차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서해안 쪽에서 아직 그 좀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쪽에 뭐 대천이나 홍성이나 예산이나 이런 쪽에 금빈열차를 통해서 각 그 여행사마다 각 지역별로 그 지역의 뭐 특산품이나 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저렴하고 좋은 상품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빈열차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생소하긴 하지만 최근에 그 철도청에서 분천 산타마을이라고 강원도에 새로 오픈을 했잖아요. 아직 미흡하긴 하지만 인지도 측면에서 분천 쪽에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줬을 것 같고 아마 지금도 이제 금빈열차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지역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빈열차가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만전 바로 기관사 오민석 외 세 명은 2015년 1월 29일 서울역 출발 서해 금빈열차의 승무를 명받았습니다. 만전
용산역을 출발해 익산까지 247km를 달리게 되는 서해안 금빈열차. 이름처럼 서해안선의 아름다운 금빈 석양을 배경삼아 많은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열차가 될지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미 온돌 마루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치 예약이 마감됐을 정도로 인기도 높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VOA 박은정입니다.
세상을 향한 무한 궁금증. 67억 지구촌의 다양한 모습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젊은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틴틴클럽. 오늘은 세계를 무대로 일하는 틴틴을 소개하는 오늘을 뛰는 젊은이 함께합니다. 워싱턴 DC 대표적인 연구단체에서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면서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앨런 킴 부실장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통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넓혀보는 ABC 민주주의. 오늘은 L로 시작하는 용어 알아보겠습니다.
틴틴클럽. 안녕하세요. 젊은 여러분을 위한 시간 틴틴클럽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바깥 세상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문화를 즐기고 어떤 꿈을 향해 달려가는지 궁금하셨죠? 틴틴클럽에서 소개해드립니다. 틴틴클럽은 매주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는데요. 매달 첫째 주는 세계를 무대로 일하는 틴틴들을 소개하는 오늘을 뛰는 젊은이와 함께합니다. 워싱턴 DC의 대표적인 연구소 중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는 한반도 문제를 전담하는 한국실이 있는데요. 이 젊은 한국계 여성인 앨런 김 씨가 부실장으로 일하며 한반도 관련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앨런 김 부실장의 이야기 오늘을 뛰는 젊은이 시간에 함께 하시죠. 저 먼저 이번 한 주 일어난 화제 뉴스부터 알아보고 갑니다.
틴틴 뉴스.
미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뭘까요? 조사하는 시기나 방법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최근 미국의 경제 전문 방송인 CNN 머니가 온라인 임금 정보 회사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정형외과 의사가 1위로 꼽혔습니다. 봉급과 상여금을 합친 연봉, 그러니까 1년 수입의 중간값이 41만 달러였는데요. 41만 달러는 북한의 장마당에서 무려 640톤의 쌀을 살 수 있는 금액이지요. 거기다 실력이 좋은 정형외과 의사는 최고 63만 8천 달러까지 버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마취과 의사가 평균 34만 달러로 2위에 올랐고 응급의학과 의사가 3위, 치과 의사가 5위에 오르면서 의사 직군이 상위 5위 안에 많이 포함됐습니다. 자, 그런데 직군의 성장률과 만족도, 봉급을 모두 고려한 최고의 직업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계사가 차지했는데요. 이어 비디오 게임 기획가, 토지 관리사, 특허 관리인 등도 미국에서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 직종으로 꼽혔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왕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자, 시 주석이 중국의 축구 인재 양성과 축구 기반 시설 확장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축구 발전 공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청소년 교내 축구 공적 영도 소조를 발족시켰는데요. 중앙정부 인사들까지 참여하는 이 소조는 앞으로 중국 청소년 축구 사업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고 합니다. 중국 언론은 청소년 축구 소조 발족은 축구 발전이 이미 중국의 국가 전략으로 확정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말 축구 등 체육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축구를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지요. 또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2만 개 안팎의 초중고등학교를 축구 특색 학교로 키우고 200개 수준의 대학 축구팀을 설립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틴틴 뉴스였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뛰는 틴틴들을 만나보는 오늘의 뛰는 젊은이 시간입니다. 워싱턴 DC의 가장 많은 것 중 하나가 바로 탱크탱크라고 하는 연구기관들입니다. 이들 연구기관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워싱턴 DC가 세계 정치의 중심이다 보니 정치와 외교, 안보 등에 대해 연구하는 연구기관이 특히 많죠. 자, 그중 하나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영어 약자로 CSIS라는 곳인데요. 이 연구소는 한국실이 갖추고 최고의 한반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한반도 관련 연구와 토론회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When we think about unification politically, we should not think about it as being the extreme.
한국실을 이끄는 빅터 차 교수는 과거 미국 대통령에게도 정책의 조언을 한 한반도 전문가인데요. 이 빅터 차 교수를 보조하며 한국실을 이끌고 있는 부실장은 젊은 한국계 여성입니다.
Thank you, Dr. Park, for your very insightful remarks. You touched upon very many important points about the U.S.-ROK-Japan trilateral relationship.
연구원으로서 그리고 젊은이로서 워싱턴을 당당히 누비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수도 워싱턴 DC 소재하고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실의 부실장을 맡고 있는 엘렌 킴입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아시아뿐 아니라 중동과 중남미, 러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권위 있는 연구기관인데요. CSIS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1962년도에 설립된 미국의 국내외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소로서 특히 국방, 외교, 안보 정책을 연구하는 데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구소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 아시아 안보 관련한 연구직을 수행하고 있고 또 한국실 부서의 전반적 운영을 관리하고 있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앨런 김 연구원은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초중고를 다녔고 대학과 대학원은 다시 미국에서 공부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한국에서 직장 생활도 하면서 미국과 한국 생활을 두루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가 됐을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 꿈은 어렸을 때 국제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북한 이슈에 관해 관심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북한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직을 선택하게 됐고요.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노력하는 거지만 저는 아무리 자꾸 하찮은 일이라도 제게 주어진 게 있으면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큰 밑거름이 됐던 것 같고요. 어떻게 되다 보니 제가 그 행운을 잡아서 이 CSIS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앨런 김 씨는 그리고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 저는 항상 북한에 대한 뉴스나 이런 거는 많이 따라가긴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한국서 어떤 미국 교포 친구가 이제 링크라는 지금의 가장 되게 유명한 그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의 그 서울 챕터를 만들려는 친구를 만나게 돼서 그 친구를 도와주면서 북한 인권도 더 나아가서 이제 북한 핵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 진짜 미국의 북한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게 네,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탈북자 구출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의 인권단체 링크를 통해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는 앨런 김 씨. 최근 들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데 대해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되게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왜 이제서야 이 북한 인권을 전 세계가 집중 조명하면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인권을 더 신장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높은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서라도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서포트하고 하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휴먼 라이츠 쪽으로는 저희가 아무래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쏟을 거기 때문에 링크랑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인권단체들과 많이 협력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은 남성들이 주도하는 이런 연구단체에 젊은 여성이 부실장에 오르기까지 쉽지만은 않았겠지요. 현재 자리에 서기까지 어려움은 없었는지 물어봤는데요.
없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고요.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느끼고 있고요. 주변에 많은 제 친구분들 뭐 다들 결혼하시고도 이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의 이제 자기네들의 미래를 위해서 사회에 진출하면서 또 가정을 얻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꿈들이 이제는 좀 많이 변해서 그게 이제 가능치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는 워싱턴 DC에서 한반도 정책을 연구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북한에 있는 다음 세대와 함께 일하고 싶다는 앨런 김 부소장은 이제 세계가 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워싱턴 DC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의 젊은이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보스턴 지역에서 나왔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많이 변화가 돼 있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아시아에 대한 그 수업을 들은 적이 거의 없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문에 제 수업이 많이 그런 이슈에 중점이 됐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 같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서 다음 세기가 이제 아시아의 세기다 해갖고 이제는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흐름이 보스턴보다는 이제 워싱턴 세계 정치 중심인 워싱턴 DC는 그런 게 되게 빨리 반응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시아에 대한 공부가 되게 워싱턴 DC에 활발하게 되고 있고요.
앨런 킴 연구원은 마지막으로 이 본인뿐 아니라 많은 미국인들이 이 북한의 젊은이들을 기억하고 응원하고 있음을 북한의 청취자들이 꼭 기억해 달라고
아무래도
했지요.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갇혀진 시스템에 살다 보면은 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래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많이 모르실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북한 분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북한의 많은 어린이들이 매일매일 정신력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여기저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희망을 잃지 마시고 꿈을 가지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오늘을 뛰는 젊은이 세계 정치의 중심인 워싱턴 DC에서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앨런 킴 한국실 부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틴틴 클럽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틴틴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기대해 주세요. 저는 김현숙이었습니다. 틴틴 클럽.
지식 충전, 재미 발전소, 라디오로 여는 세상. 라디오로 여는 세상은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용어로 알아보는 민주주의 ABC 민주주의 시간입니다. 부지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A부터 Z까지 각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용어를 통해서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K로 시작하는 용어 Kleptocracy, 도둑정치 알아봤었죠.
네. 지배층이 권력을 이용해서 재산을 불리고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는 체제를 말하는데요. 이 Kleptocracy를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어야 하고 또 시민 스스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했죠.
네.
이 언론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 편에 서지 않고 뭐 제대로 감시해야만 이 Kleptocracy, 그러니까 도둑정치를 막을 수 있다. 막 그런 얘기 나눠봤고요. 오늘은 L로 시작하는 용어 알아볼 차례죠?
네, 오늘 다룰 용어 들어보시죠.
L is for liberalism.
Liberalism, 자유주의입니다.
liberalism이라면은 진보주의라고 번역하기도 하던데 자유주의가 맞는 건가요?
네, 사실 그 liberalism을 한국말로 제대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요즘에는 그 진보주의로 번역하기도 합니다만 이 고전적인 의미에서 liberalism은 자유주의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이 liberalism의 libe는 라틴어로 자유, 해방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말 그대로 그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이 자유주의는 18세기 유럽에서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나왔고요. 이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발전의 토대가 됐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란 말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자유민주주의는 뭐고 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하네요.
네, 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원래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이 애초부터 자유주의는 민주주의란 개념하고는 그 뗄 수 없는 관계에서 출발했다고 하는데요. 경희대학교 정하용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고전적 자유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는 둘가분에 같이 가야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는 허용하고 정치적 자유는 억압한다든가 정치적 자유는 허락을 하되 경제적 자유는 억압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핵심적으로는 당시 어떤 그 신흥 그 중산층, 당시 뭐 부르주아지 계급의 경제적 자유를 제대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봉건제로부터의 어떤 정치적 자유 획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 형태로 제시된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정아용 교수의 얘기처럼 이 자유주의란 개념은 봉건제에 대한 저항에서 나왔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라면 미국은 봉건제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정아영 교수는 바로 여기에서 그 미국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독특성이 출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 미국 정치에 대한 어떤 지금까지 가장 어떤 훌륭한 관찰자로 여겨지고 있는 그 19세기 이제 프랑스 정치 철학자 네. 알렉시스 도크빌이 이제 바로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자유롭게 태어났다는 것이다. 네. 이게 뭐냐면은 미국 외에 다른 모든 땅에서는 유럽도 그렇고 나중에 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로 자유 혹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엄청난 투쟁, 갈등을 겪어서야 됐는데 기존의 어떤 구체제 혹은 봉건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시민혁명들이 필요했었는데 미국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네,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미국도 영국의 식민지였고 또 영국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네.
혁명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했는데 말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그 미국도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식민지 하면 떠올리는 19세기, 20세기의 그 제국주의 식민지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받은 식민지였다고 정아영 교수는 설명했는데 영국이 조세 문제로 식민지 미국의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독립혁명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시 정하영 교수입니다.
미국의 독립혁명은 다른 나라와는 또 틀리게 뭔가 새로운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과거에 온전히 누리고 있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역설적인데 대단히 보수적인 혁명이었어요. 바로 이 부분이 이제 그 봉건제가 부재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이루어내야 했던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 이전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 시민혁명 이후에 이 봉건주의 세력과 그다음에 저 이제 그 밑에서는 노동자 농문 혹은 프롤레타리아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일종의 넓은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는데 미국에서는 오로지 미국인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중산층 단일의 계급만 존재한 사회였거든요. 미국은 애초에 왕도 없었고 또 프롤레타리아도 없었고 오로지 아메리칸이라는 미국인이라는 중산층의 단일의 계급이 존재했던 사회인데 그걸 이들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신념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자유주의 이외에 어떤 그 보수주의라든가 진보적인 어떤 사회주의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됐던 거죠. 일종의 절대화된 자유주의, 절대화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이 미국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가 한 유명한 말이 생각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은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하고는 다르게 온전히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다 이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앞에서 노동자 계층, 프롤레타리아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얘기는 바로 복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프랑스와 같은 유럽 나라에서는 복지를 강조하는 그런 민주주의로 발전했다는 거죠. 예, 하지만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는 복지와 같은 결과물보다는 절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정아영 교수는 말했습니다.
미국은 그 당시 황당한 어떤 자연 자원, 그 다음에 상당한 어떤 그 신분적, 사회적 어떤 모빌러티, 이동성, 그야말로 이제 기회의 땅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 봉건적인 신분적인 질서도 애초에 없었고, 유럽에서 어떤 어디에서 온 이민들은 미국에 오는 순간은 이젠 뭐 전부 새로운 미국인으로 이제 거듭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기회에 있어서 자기가 이제 부를 이루든 못하든 성공을 하고 실패라는 것은 철저히 개인의 역량에 달린 겁니다. 엄청난 이 기회의 땅에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게을러서 부를 이루지 못했다라면은 뭐 철저히 본인의 잘못이지 어떤 제도라든가 체제라든가 뭐 정부가 잘못해서가 아니거든요. 이러한 신념을 사실 지금도 미국인들은 상당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오바마의 어떤 의료보험 개혁에 대해서 놀랍게도 이제 상당히 혜택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중산층 같은 경우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신념이 면면이 좀 흐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는 이 정치의 장에서 이 정의, 저스티스를 이루는 방법은 하나뿐이 남는 것이 없죠. 네. 바로 공정한 절차입니다.
절차가 민주적이고 공정하다면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공정한 절차라는 것은 그 기회의 균등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얘기죠.
네. 자, 미국 하면 민주주의, 이 자유주의의 선봉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미국식 자유주의가 세계에 미친 영향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미국 독립혁명은 그 프랑스 혁명보다 몇 년 앞서 일어났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혁명은 프랑스 혁명에 일단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과정이나 내용은 조금 달랐지만 말이죠.
네.
또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을 제외하면 당시 유럽의 많은 근대 시민 혁명들이 미국 혁명을 따라하려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다시 정치학자 정화영 교수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계 정치 무대에 패권 국가로서 등장을 하는데 이때 이제 많은 식민지 국가들 물론 여기서 이제 남한 대한민국도 포함을 하는데 당장에 어떤 식의 헌법을 받아들이고 어떤 체제를 갈 것인가라는 부분은 핵심적으로 바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최소한 제도로서는 전 세계의 단일의 모델로서 알려지고 정착이 된 거죠.
용어로 알아보는 민주주의, 오늘은 알파벳 L로 시작하는 리버럴리즘, 자유주의 알아봤습니다. 자, 자유주의와 관련해서 기억할 만한 인물 누가 있을까요?
네, 뭐 영국의 존 로크나 그 프랑스의 몽테스키외 같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있지만요. 미국 자유주의를 얘기할 때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을 역시 빼놓을 수 없다고 경희대학교 정하영 교수는 말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그 뭐 파밍파도들 중에서도 항상 얘기되던 제퍼슨이라든가 그러니까 해밀턴 이 두 명의 이 사상이 약간은 대립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들의 사상이 현재 미국 자유주의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 인물들이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네,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의 3대 대통령, 알렉산더 해밀턴은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을 지낸 인물인데요.
네.
이 제퍼슨은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이 소박하고 작은 연방정부를 주장했고요. 반대로 해밀턴은 강력하고 능률적인 연방정부를 강조했는데요. 이 제퍼슨의 공화주의와 해밀턴의 연방주의가 계속 대립하면서 지금까지 미국이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참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끝으로 청취자들께서 기억하셔야 할 점 딱 한 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자유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정하영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어떠한 체제 하에서도 그 개인의 자유라는 부분은 그 누구도 사실 침탈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개인의 자유라는 부분은.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억압과 각가지 어떤 그 이념적인 어떤 선전, 의식화, 교육이라는 부분이 이루어지면서 자유라는 부분보다는 어떤 체제의 안전, 뭐 수령님의 이런 식의 어떤 사상들을 갖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철저히 다 허위의식이라고 할 수 있지요.
네.
어떠한 체제든 간에 개인의 자유를 부정하고 억압하는 체제라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ABC 민주주의, 오늘은 리버럴리즘, 자유주의 알아봤습니다. 부재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라디오라는 세상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물러가도록 하죠. 조영남이 부르는 모란 동백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힘차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희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산에 뻐꾸기 울면 상냥한 얼굴 모란 아가씨 꿈속에 찾아오네 세상은 바람 불고 고달파라 나 어느 변방에 떠돌다 어느 나무 그늘에 고요히
나를 잊지 말아요. 동백은 벌써 지고 없는데 들녘에 눈이 내리면 상냥한 얼굴 동백 아가씨 꿈속에 굳고 오네. 세상은 바람 불고 덧없어라. 나 어느 바다에 떠돌다 떠돌다 어느 모래볼에 외로이 외로이 잠든다 해도 또 한 번 동백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또 한 번 모란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every now and then. Every now and then입니다. 입니다. Let's find out what every now and then means. But first, we'll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Do you like going to the movies?
Yes, I do enjoy watching movies.
Oh, then you must go often then.
Not really. It's because the movie tickets are quite expensive now. So I only go every now and then.
Oh, I see.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Do you like going to the movies? 너 영화 보러 가는 거 좋아하니? 라고 묻자 제이슨이 Yes, I do enjoy watching movies. 응, 아주 좋아하지 라고 하네요. 제가 Oh, then you must go often then. 아, 그렇구나. 그럼 극장 자주 가겠다 라고 하자 제이슨이 Not really. It's because the movie tickets are quite expensive now. So I only go every now and then. 영화표 값이 워낙 비싸져서 이제는 자주 못 가고 가끔씩만 가 라고 하더라고요. 이어 제가 I see. 아, 그렇구나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every now and then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Do you like going to the movies?
Yes, I do enjoy watching movies.
Oh, then you must go often then.
Not really. It's because the movie tickets are quite expensive now. So I only go every now and then.
Ah, I see.
Today's expression is every, E-V-E-R-Y, every, now, N-O-W, now, and then, T-H-E-N, then, every, now, and then. This expression means occasionally, from time to time. You can also say every once in a while, or every so often. 네, every now and then은 가끔, 때때로, 때로는 이라는 뜻입니다. Every once in a while이나 every so often도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영화표가 많이 비싸졌다고 극장에 가끔만 간다고 했죠. I only go every now and then 라고요. 이렇게 now and then 또는 every now and then은 어떤 것을 띄엄띄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제 예문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Randy would call me every now and then to see how I'm doing 라고 하면 랜디는 나한테 드문드문 안부 전화해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Every now and then I like to eat out at restaurants 라고 하면 때때로 레스토랑에서 외식하는 걸 좋아해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제 every now and then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Do you like going to the movies?
Yes, I do enjoy watching movies.
Oh, then you must go often then.
Not really. It's because the movie tickets are quite expensive now. So I only go every now and then.
Ah, I see. Let's review. Every now and then means occasionally, from time to time. Every now and then. Every now and then. Every now and then.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Yaksa sok onul. Ya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90년 2월 5일) 오늘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공산당의 권력 독점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Волны революционного обновления прокатились по Восточной Европе. В драматических событиях, которые произошли...
경제구조를 개편하고 정치체제를 민주화하려는 고르바초프의 노력이 마침내 소련의 일당 독재 체제의 붕괴를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의 개막 하루 전날 모스크바 시민 50만여 명은 개혁의 가속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위에서 급진 개혁주의자인 보리스 옐친은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인민의 의사를 당이 계속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은 결국 권위를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들 또한 고르바초프가 공산당 보수 강경파에 맞서 개혁정책 페레스트로이카를 더욱 강력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로써 소련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70여 년간 지속돼온 일당 독재의 종지부를 짓고 탈공산주의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1840년 2월 5일 오늘 공기 타이어를 발명한 존 보이드 던롭이 스코틀랜드 드레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수의사였던 던롭이 공기 타이어를 발명하게 된 계기는 그의 아들 존 때문이었습니다. 던롭은 존이 자전거를 타다가 자꾸 넘어져 다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당시는 자전거 바퀴가 쇠로 만들어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흔들려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이에 던롭은 안전한 바퀴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던 중 쪼그라진 축구공에 공기를 넣으면 탄력이 좋아지는 것에서 영감을 얻어 공기 타이어를 발명하게 됩니다. 던롭은 얇고 기다란 고무판에 양쪽 가장자리를 붙여 튜브를 만들고 그 안에 공기를 넣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던롭이 발명한 최초의 공기 타이어였습니다.
It wasn't long before he came up with a crude wheel fashioned from wood, surrounded by a rubber tire inflated with air.
덤럽은 이어 1888년 공기 타이어 특허를 신청하고 이듬해 덤럽 타이어 공장을 세우게 됩니다. 덤럽의 공기 타이어는 이후 유럽과 미국 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고 이로 인해 덤럽은 사업가로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다시 한번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나디아 샤브첸코를 석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직 여자 조종사였던 샤브첸코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자에게 잡혀 러시아로 강제 이송됐습니다. 현재 샤브첸코는 두 명의 러시아 기자 살해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샤브첸코는 이 같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샤브첸코의 변호인인 마크 페기는 샤브첸코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채택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 국회는 옥중에 있는 샤브첸코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어 12월에 샤브첸코는 자신의 강제 구금에 항의해 단식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샤브첸코의 변호인은 샤브첸코의 건강이 크게 악화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샤브첸코가 모스크바 북부에 있는 마트로스카야 티시나의 병원 시설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은 과거 고위급 정치범을 수감하는 데 쓰였던 곳입니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샤브첸코가 오랜 구금 생활로 건강이 크게 악화됐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어 사키 대변인은 샤브첸코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분리주의 세력에 붙잡힌 뒤 러시아로 불법적으로 신병에 넘겨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샤브첸코가 인권보호와 법치를 위한 유럽위원회 소속임에 유의한다며 러시아가 지난 9월 합의된 민스크 의정서에 따라 샤브첸코와 여타 억류된 우크라이나인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사이버 테러란 무엇일까? 왜 비상구는 녹색일까? 우주복 한 벌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까? 열렬한 과학 세상을 들으시면 이런 물음들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 산하 제트추진연구소
구글의 웹페이지를 3D 게임으로 변환시키는
열렬한 과학 세상을 여는 뉴스 속 과학 코너에서는 한 주간에 나온 중요한 과학 관련 기사들을 정리합니다.
They are gentle, colorful creatures.
The data has much more information in it than just
집중 탐구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최신 과학 관련 기사들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립니다.
디도스 공격은 이제 트래픽을 많이 받아
아주 사소한 일상의 궁금증을 통한 과학 여행, 생활 속 과학 상식 코너에서는 우리 생활 속에 숨겨진 신비한 과학 원리를 소개합니다. 열렬한 과학 세상.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지명자는 4일 친러시아 반군과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친러 반군과 싸우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미국이 무기를 공급해야 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편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국방장관의 이날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프랑스는 현 단계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의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3일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을 것이며 우크라이나 사태를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타이완 구조대가 크레인에 이용해 하천에 추락한 여객기 동체를 인양했습니다. 앞서 타이페이에서는 4일 승객과 승무원 58명을 태운 트랜스아시아 항공 소속 ATR-72 여객기가 아파트 높이의 교량에 날개를 부딪힌 뒤 하천에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적어도 25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사고의 객기는 진만섬으로 가기 위해 타이페이의 숭산공항을 이륙한 직후 추락했습니다. 구조당국은 사고 직후 물에 잠긴 여객기 안에서 어린이 한 명을 포함해 15명을 구조했습니다. 탑승자 가운데 31명은 중국인 관광객들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현재 상당수가 실종 상태여서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오는 5일부터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인민은행의 이번 인하로 지급준비율은 20%에서 19.5%로 낮아졌습니다. 인민은행은 또 소기업과 농업 부문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도시지역 상업은행과 농촌지역 상업은행에는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추가로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지급준비율을 내리면 금융기관은 그만큼 대출 여력이 많아져 시장에 자금을 지원하는 효과가 납니다. 지난해 중국 경제는 7.4% 성장세를 보여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4일 오후 베이징에서 만나 북한 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한국의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베이징을 방문해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양자회담을 갖고 육자회담 재개 방안과 북한의 도발 방지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회담과 만찬을 포함해 심도 있고 생산적인 협의를 했다고 중중 한국대사관 측이 전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육자회담 수석대표의 회담은 지난해 10월 31일 이후 3개월 만입니다. 앞서 미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 중국에서 우다웨이 대표를 만나 북한 문제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3개국에서 에볼라 발병 건수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4일 지난 한 주간 124명이 에볼라에 감염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환자 가운데 80명이 시에라리온에서 감염됐고 기니에서 39명, 라이베리아에서는 5명이 감염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우기가 시작하기 전에 에볼라 발병을 종식시켜야 할 급박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는 우기가 시작되면 외진 곳에 대한 접근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에볼라 발병 이후 서아프리카 3개국에서 총 22,500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9천여 명이 숨졌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하람이 4일 카메룬 국경을 넘어 나이지리아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는 차드군과 카메룬군을 공격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무장요원 수백 명이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국경에 위치한 포토콜 마을에 쳐들어와 차드군 주둔지를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차드군은 3일 포토콜을 공격한 보코하람을 소탕했고 나이지리아 간바루로 진격해 보코하람 대원 200여 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이지리아 정부도 3일 부로 간바루를 포함한 북동부 지역 10여 개 도시와 마을들이 보코하람의 통제에서 벗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아프리카연합은 7,500명의 연합군을 나이지리아에 파병하는 계획에 착수했고 차드와 카메룬, 니제르는 이미 전투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5890, 7235kHz로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